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지난 6일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의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재난관리국에 따르면 터키 내 사망자는 2만 9,605명에 달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에서도 오늘 현재 적어도 4,3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터키 가지안테프에서 지진 발생 170시간 만에 40대 여성 한 명이 구조됐고, 카흐라만가자스 지역에서도 구조대가 잔해 속에 있던 모녀와 아기로 추정되는 생존자 3명과 접촉에 성공했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일부 시민들의 약탈 행위 등으로 치안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터키 남부 안타키아에서는 상인들이 도난을 막기 위해 상점들을 비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시리아 북서부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시리아 북서부 주민들을 저버렸다면서 구호물자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북서부 반군 점령 지역에 인도주의 구호물품 전달을 승인했지만 반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는 오는 24일 러시아군의 추가 공습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나탈리아 후메니우크 우크라이나 남부군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서 다음 공격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약 2주라며 오는 24일 추가 공격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10일 남동부 자포리자에 최소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반시설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바흐무트를 포함한 도네츠크 동부지역 최전방을 따라 방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레리 자르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은 11일 이같이 밝히면서 볼레다르와 마리인카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전방을 따라 나흘 만에 서쪽으로 2km 전진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1일 전화회담을 갖고 M1 에이브럼스 탱크 등 약속된 지원을 가능한 빨리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미국인들에게 러시아를 즉각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군에 의한 부당한 전면전인 우크라이나 침공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또 미국인의 러시아 여행 권고를 가장 높은 단계인 여행 금지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대사관은 러시아 당국이 이중국적자의 미국 시민권 인정을 거부하고 있고 미 영사의 지원 접근을 거부하며 그들을 동원 대상으로 하고 러시아를 떠나는 것을 막거나 징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보안 당국에 의한 가해와 미국 시민을 특정해 구금할 가능성, 현지 법의 자의적 집행, 러시아를 드나드는 항공편의 제한과 대사관의 지원 능력의 제한, 그리고 테러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살고 있거나 여행 중인 미국 시민은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월 2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되자 러시아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4일 최고 단계를 갱신했습니다. 중국의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내일부터 유럽과 러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 위원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헝가리, 러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14일부터 24일까지 이들 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위원은 이 기간 17일부터 4일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왕 위원은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 신문은 왕 위원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준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외교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한반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백악관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 협회가 북한 측으로부터 이산가족 문제를 토의하자는 초청장을 받았다며 정부에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5m, 서해 앞바다 1 내지 2.5m로 읽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외교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0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와 방위 전략에 변화가 있겠느냐는 BOE의 질의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같다며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be clear on this. We have not parsed words in this department or in this administration.
파텔 부대변인은 국무부 혹은 이번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이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제기하는 불안정 요소와 관련된 발언을 분석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또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한 외교에 미국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으로 인한 구체적인 미국의 핵 태세와 준비 태세 등은 국방부가 답할 사안이라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let our Pentagon colleagues speak about specific nuclear posture or preparedness.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의 확산과 전달 체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이 독자 제재한 북한 해커에 대해 미국도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물론 어떤 조치도 미리 예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certainly we're not going to preview any actions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have a number of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이 참가하고 있는 불안정하고 악의적인 활동의 긴 목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계속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부과한 제재에 대해선 한국 정부로부터 좀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듣길 바란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10일 해킹과 가산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백악관이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같은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나라에 무기를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협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와 이란 간 협력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지역 시민들에게 좋지 않다면서 한쪽의 능력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대포를 위한 탄약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would say the same about North Korea. We know. I got up here and showed you pictures. We know that they're providing.
커비 조정관은 앞서 자신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된 사진을 공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영내에도 좋지 않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더 깊은 군사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전격 공개하고 해당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와 공유했다고 밝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제재 등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제재를 가하기 위해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윌리 아데에무 부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맞아 제재 관련 논의를 위해 미국의 제재와 외교 정책 관련 전문가 그룹을 소집하고 유엔의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의 효과와 성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한 유엔은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교란하고 전쟁 능력을 저하시키며 러시아 정부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겪고 있는 급증하는 적자와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 군사 장비와 보급품의 주요 손실을 대체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포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진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아데에모 부장관은 특히 러시아 군대에 가해지고 있는 부담은 러시아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이를 메우려는 필사적 시도를 하게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국가로부터 무인기나 기타 무기를 의지하는 데서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데예무 부장관은 향후 수주, 수개월 동안 러시아군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조력자와 제3국 공급자를 대상으로 러시아 제재 회피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 군축 차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10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한 BOE의 질의에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할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고 우리가 동맹인 한국, 일본과 맺고 있는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 important thing here to focus on is seeking the continue to seek the denuclearization of the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e're ready to engage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 With that, and we've made that very clear.
이어 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열망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김정은이 전화를 걸어와 군축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 군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 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BOE의 질의에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9일 BOE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젠킨스 차관의 당시 발언은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남북이산가족협회가 북한 측으로부터 이산가족 문제를 토의하자는 초청장을 받았다며 정부에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남북이산가족협회는 지난해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협회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초청장을 받았다며 초청장에는 안전을 보장하고 체류 비용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협회 류재복 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초청장을 보낸 북한 측과 최근까지 연락을 지속했다며 만남이 성사되면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협회의 방북 신청에 대해 초청장을 발급한 북한 측 기관이 현재까지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며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청장을 발급했다는 북한 측 기관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이산가족협회는 민간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와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설립한 통일부 소관 법인입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에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대거 동원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는 10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확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에 대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열병식 보도와 함께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ICBM은 발사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또 10기 이상의 화성 17형 ICBM이 각각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공개됐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북한에서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을 동아시아에 수출한 회사 등을 대거 제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과거 한국, 일본과 거래한 회사도 있는데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기업 유니셔스 에너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이 거래 중인 나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 인도와 함께 한국, 일본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유니셔스 에너지 등 총 9개 기업을 제재하면서 이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석유기업 페르시아 걸프 석유화학 PGPIC와 트라이 얼라이언스를 대신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니셔스 에너지의 거래 대상국 목록에 한국과 일본이 있다는 점에서 이란산 석유와 화학 제품이 한국 등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는 이란 기업 등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셔스를 포함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서 운영 중인 일부 회사가 제재 대상 기업을 대리하거나 이들의 위장회사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이란산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해당 석유를 수입한 회사도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는 유엔 제재와 달리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혹은 해당 국민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독자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미국에서 본사 혹은 지사를 운영 중인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제재 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규정한 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미국 정부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이들을 도운 외국인이 미국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유니셔스 등도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이미 제재한 기관과 거래했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 회사가 9일 이후 유니셔스와 거래한다면 거래 품목이 이란산 석유가 아니더라도 곧바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석유와 화학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동아시아 구매자들에게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의 불법 수입원을 겨냥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란산 석유 거래를 도운 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새 회기 첫 전체 회의에서 우선순위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들 독자 제재 지도자들의 독재 제재 지도자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등에 적절한 대응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은 8일 새 회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최우선순위로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우리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것으로 우리의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오늘날 우리는 중국과의 거대한 패권 경쟁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we must start our work with confronting the China challenge, the great power competition.
여 이런 실질적인 행동은 타이완을 적절하게 무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며 우리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이란, 북한 문제도 위원회의 우선순위로 꼽혔습니다.
We also need to dig into what caused dictators like Putin, Chairman Xi, the Ayatollah, and Kim Jong-un.
우리는 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엇이 푸틴과 시진핑, 아야톨라,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는지 원인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일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푸틴의 침공은 이 시대 미국 세계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맥카울 위원장은 이 위원회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committee is so important because it deals with issues of war and peace. We manage the foreign military sales.
이어 우리는 대외 군사 판매와 조달을 관리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여하고 있고 전 세계에 걸쳐 우리의 동맹국들이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무력 사용에 관한 결의안과 전쟁 선언을 승인하는 것을 관리한다며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회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라지만 우리는 모두 러시아와 이란, 중국 그리고 북한이 지금 매우 관심받고 있는 시기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외교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강화하는 것이 이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currently in a struggle for the global balance of power right now. It's never been more important for us to strengthen our diplomats so they can succeed.
이어 왜냐하면 외교관들이 실패하면 우리는 전쟁하기 때문이라며 전쟁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힘을 투사할 때 우리는 평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약함을 추사하면 공격을 부르고 따라서 전쟁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현재 북한 위협 대응에 국한된 미 한일 3국 협력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이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 외교 경제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은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위해 미한일 3자 간 협력을 보다 의미 있고 탄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측은 9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역내 미국의 풍부한 동맹 및 파트너 간 네트워크가 힘의 원천이라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양자동맹 현대화를 위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한일 협력의 잠재력은 북한을 넘어 더 넓은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된다며 3국 간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문제에 대한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외교와 안보, 경제 분야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회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일본이 경제와 안보 분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미일 경제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양국의 외교와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2+2 형식의 회의를 치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EPCC 목표에 대한 한국의 공통된 관심과 경제 및 기술 안보의 핵심 기술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을 감안할 때 미일 양국은 특정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국을 회의에 초청하거나 직접 참여시켜 2+2+2 형식으로 만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광범위한 무역과 경제, 외교적 목표에 대해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안심시켜야 하며 이들이 강대국 간 경쟁에 불필요하게 휘말린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의 통합 억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국무부와 경제 관련 부처의 자원과 권한이 통합 억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를 통해 타이완과 다른 역내 협력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인도 등 역내 협력국과도 계획된 연합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2월 바이든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북정책과 대중국 정책 등 역내 안보와 경제 문제, 목표를 종합적으로 다룬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거론하면서 역내 전체에서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억제하고 격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고 안보를 넘어 역내 개발과 기반시설, 핵심 기술과 공급망 문제 등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역내 전략을 삼각공조의 틀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교상진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청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초청은 미한 양국이 함께 이룬 진전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의 조노스프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도록 촉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스프 의원실이 9일 VOE에 공개한 이 서한은 지난 2일자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됐습니다. 오스프 의원은 서한에서 올해 미국과 한국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이 역사적인 행사를 기념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의지, 인권 존중, 민간 주도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의 상호 안보를 증진하고 경제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강화할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이 제기하는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미한안보 협력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수프 의원은 2021년 한국을 방문해 정재계 대표들을 만난 점도 언급하며 나의 관여 결과 한국 경제계는 우리 경제를 탈바꿈시키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열렬한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지아주가 선도적인 입지에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조지아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 경제적 파트너십의 엄청난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안보, 문화, 경제적 유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2011년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룬 진전을 조명하고 소중한 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군이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시험 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전날 오후 11시 1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시험용 재진입 운반체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들을 안심시키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험은 이전에 300차례 이상 이뤄졌다며 이번 시험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결과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부시에르 지구권 타격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시험 발사가 세계 무대에서 억지 임무의 핵심을 보여주며 우리 무기가 역량이 있고 우리 공군이 통보 즉시 전 세계 평화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으면 우리나라와 동맹국들에게 확신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시험 발사된 ICBM의 재진입 운반체는 태평양에 위치한 마셜 제도의 콰절린 환초까지 약 6,760km를 이동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이번 시험 발사는 ICBM 무기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며 계속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니트맨3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 B-52H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자산으로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속력은 시속 28,200km에 이릅니다. 미 공군의 핵전쟁 담당 사령부인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ICBM과 B-1B, B-2, B-52H 등 전략폭격기를 관장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을 대중들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고 한국을 방문한 영국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 달톤 상원의원이 한국과 영국은 전 세계에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계속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이 10일 한국통일부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발언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한국은 법치주의를 믿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과 집단 학살 방지 협력을 지지하고 국제연합을 결성해 예를 들어 북한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대량 학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연합은 안보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며 마그니츠키 제재와 연관시켜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이 제정한 마그니츠키 제재법은 국제적인 인권 침해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입국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 주민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반 역시 지적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에도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와 난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중국의 행동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국의 유엔 인권위원회 의석 점유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알톤 상원의원은 비난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의 정보 차단을 무력화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방송 송출을 시작한 영국 정부와 BBC 방송의 경의를 표하지만 지난주에는 BBC의 근시안적인 서비스 축소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직접 영국 외무부의 장관들과 면담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알톤 의원은 영국 정부에 보낸 서면 질의에서 BBC 한국어 방송 유지 여부와 향후 대북 방송 계획에 대해 BBC 경영진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는 지난 2017년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알톤 상원 의원은 또한 북한의 처형과 고문, 자의적 체포, 구금 납치, 실종, 수용소, 대량 감금,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신매매, 연좌제 등의 실태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대규모 기아와 영양실조를 겪는 가운데 엘리트층을 위해 식량을 저장하고 대량살상무기로 이웃국가를 위협하기 위해 자원을 전용하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장관실에서 알톤 상원의원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계산은 비핵화만큼이나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권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 등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의 젊은 인권운동가들의 열의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불러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영국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알톤 의원은 그동안 북한 인권 유린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문재인 전임 한국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정상이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에 일본이 납치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9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현안과 국제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먼저 수년간 자행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를 규탄하고 북한의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지난해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일본을 방문한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북한 문제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 우크라이나 상황,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납치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 미얀마 정세, 유엔 강화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앞선 9일 응우옌 수원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도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 등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계속 베트남과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다양한 전략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이달 초 대북법을 제정해 취약한 금융체계 전반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빈약한 국가 재정 상황에서 민간 자금과 외국인 투자를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시스템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서 대부법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3일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8개 조문으로 된 대부법이 새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조문 가운데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은행의 대부 원천은 중앙은행 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부, 예금 등이며 대부는 대부 수요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17조부터 19조는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입자와 보증자에 대해 은행이 취할 조치들을 밝혔습니다.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대부 계약 문건에 밝힌 담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증자에 대해선 차입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부 계약에서 정한 데 따라 자기가 보증한 금액을 대부금으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법은 이와 함께 대부 사업 과정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지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점과 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처벌 내용도 담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06년 1월 대출, 송금, 환전 등 은행 업무를 규정한 상업은행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상업은행법 제정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당국의 재정이 무너지면서 일반 주민은 물론 공장과 기업소들까지 신흥부유층인 돈주에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현상이 생기자 국가가 금융기능을 통제하기 위해 행한 조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법이 상업은행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실 대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 등 국영금융기관의 정상화 차원의 조치를 담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상업은행법을 개정한 게 아니고 대부법을 따로 떼서 제정한 것은 그만큼 은행기능 정상화를 위해 해당 분야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북한 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을 은행으로 유인하려면 적정한 예금금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출 관리는 기본일 수밖에 없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입니다.
대부법은 핵심이 결국은 이제 은행과 개인, 은행과 기업 간의 대출 관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대부와 관련된 법 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게 지금 중요하다. 그죠?
차입자가 대부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보증자의 책임을 명시한 게 대부법 제정 취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배급 체제를 오래 경험한 북한에서 은행은 적정한 이자를 보장하는 금융기관 역할은커녕 원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 개혁이 실패하면서 힘들게 모은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장마당 경제 비중이 커지면서 큰 돈을 모은 돈주 계층이 형성됐지만 이들의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장마당이 활성화돼도 국가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절된 구조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법을 통해 국영금융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는 은행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대목을 확실히 집어넣은 것을 봐서 지금 사실상 북한의 은행은 국가기관이나 선관의 거래가 주요 업무지 민간인들 중심의 금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금융체계 이거를 국가중심체계로 바꿈으로써 국가의 재정의 효율성을 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은 재정은 고갈되고 그나마 있는 민간의 유휴자금은 갈 곳을 찾지 못해 경제와 민생회복에 절실한 돈의 흐름이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이 뒤늦게 대부법을 만든 것은 경제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제 5개년 계획에 지금 3년 차고 지금까지 경제 5개년 계획의 목표들이 수행하지 못한 게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그런 조건도 있지만 내부에서 충분히 유통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이 막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대부법이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자세하게 공개된 것은 이 법이 외자유치를 의식해 제정됐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 소장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주민들에게 외국에 있는 친인척, 심지어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에게 북한 투자를 권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외자유치에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정상화하려면 이게 이제 외국 투자자들의 돈도 북한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다는 걸 이 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대부법 채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국영 은행에 대한 강한 불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돈주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 당국이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명분으로 은행에 맡긴 돈을 묶어버릴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북한 당국이 사회 통제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장마당 세대를 겨냥해 남한식 말투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도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왜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지 단속과 처벌로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올 들어 1월에 이어 2월에도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 때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북한은 또 지난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은 어떤 비밀을 유출할 경우 처벌받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한류와 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을 단속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든 데 이어 이듬해인 2021년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남한의 노래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경우 5년에서 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남한 드라마를 유포시키는 사람은 무기노동이나 사형 등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또다시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한 것은 그동안의 단속과 처벌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라고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Ban any outside influence and of course with North Korea, South Korean language and
북한 당국이 잇따라 한류를 단속하는 법을 만든 것은 그만큼 남한 말투가 북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2021년 북한 당국이 남편을 오빠, 남자친구를 남친, 그리고 쪽팔린다 같은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 등 한류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는 특히 북한의 20, 30대 젊은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졌습니다. 한경북도 라진에 살다가 2014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윤설미 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본 한국 드라마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대한민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죠. 네, 여러분들 처음으로 제가 봤던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습니다.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장군의 아들, 뭐 어린
실제로 북한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 NK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북한 주민 외부 정보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 50명 중 49명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보냐는 질문에는 매주 한 번 이상이 28%, 매달 한 번 이상은 46%였습니다. 4명 중 3명꼴로 월 1회 이상 한국 영상을 본다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의 경우 사랑의 불시착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펜트하우스와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를 본 뒤 달라진 점으로는 응답자의 79.2%가 한국 사회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50명을 전화로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한류가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매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TV 드라마와 노래는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100% 노동당 선전 선동부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뛰어난 노래나 드라마와 경쟁할 수가 없다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Their cinema and television is going to probably be very boring, very dry.
북한은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10여 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방사포, 탱크, 자주포 등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평양 시민들은 인공기와 꽃수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진짜 민심은 다르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한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평양시민 10만 명이 동원됐다며 10만 명 중에서 아마 그거에 대한 궁지를 가지고 있는 평양시민은 1만 명도 안 될 겁니다.
북한이 최근 주민 통제와 사회기관 확립에 안간힘을 쓰면서 검찰의 역할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중앙검찰소의 사업 내용 보고와 대책 토의 그리고 법적 감시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한류 단속 같은 사상 통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식량난이 심해지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상대로 애국미 헌납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과 TV는 애국미 헌납 운동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애국미 운동이 말이 헌납이지 사실상 강제라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정말 못 살고 부족한 사람 빼고는 눈치 봐서 한 킬로씩이라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끼 굶으면서라도 하나 뭐대 뭐 깡내이 500g 한 킬로 이렇게라도 그런 운동이 벌어지면 안 내고 못 빼게요. 그런 거 하면 이름 쭉 써놓고 덮여버려 놓고 많이 낸 사람은 덮여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적게 낸 사람은 바닥에 있고 이제 그거 보고 그래도 이제 적당히 중간 수준이라도 맞추려고 그래요.
북한 주민 중에서도 돈이 없는 저소득층은 상당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2월 3일 옥수수, 즉 강냉이 가격은 킬로그램당 3,200원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만 해도 2,200원이었던 것이 불과 1년 만에 45%나 오른 것입니다. 옥수수는 북한 서민들의 주요 식량입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3,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월급을 받아도 옥수수 1kg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6년째 그리고 북중 국경 봉쇄가 3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는 식량난과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고 장마당은 돌지 않고 젊은 세대들은 노동당 대신 남한의 한류와 말투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언제까지 통제와 처벌로 북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부정부패는 재앙입니다. 부패는 신뢰를 파괴하고 발전을 저해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경제성장을 방해합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고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자원이 줄어들며 환경이 악화되면서 시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생각할 때 뇌물이나 재무부 금고에 손을 댄 관리들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미 국제개발처의 사만다 파워 처장은 부정부패는 더 이상 독재자들이 국가의 재산을 훔쳐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국경 너머에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bout taking advantage of an opaque global financial system to pillage on a grand.
사만다 파워 처장은 부정부패는 불투명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어둠의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거대하고 국제적인 규모를 약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패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인 규범을 바꾸며 결국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부패 정치인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고착화된 부패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은 자신의 후원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일정한 통제권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처장은 해외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부패의 체계화, 촉진화, 이것이 현대 부정부패의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 estimates that corruption costs the developing world $1.26 trillion each year, which is
사만다 파워 처장은 UN은 매년 개발도상국의 부패로 인해 1조 2,600억 달러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제공되는 모든 공식 개발 원조의 9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부정부패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First, we want to reduce opportunities for corruption in the first place, both domestic and transnational.
사만다 파워 처장은 첫 번째로 우리는 각국 그리고 초국가적인 부정부패의 기회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치를 대가를 높일 것이라며 여기에는 복잡한 부정부패 사건을 폭로하는 언론인과 활동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우리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행동과 청렴을 장려하고 또 민간 지도자들이 부패 척결 노력을 개선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술과 접근법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도둑 정치를 뿌리 뽑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자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게끔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손잡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